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잠시 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갖습니다. 오늘 대화엔 미국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메리스 국방장관, 중국 측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측이 장소를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이 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전 선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어제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이번 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밖에 교육과 금융, 남중국해, 대테러 공동 대응 등 여러 현안들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오늘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화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에 협력할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강력한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고 협상에 나서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건이 맞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일부 진전이 있을 때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서는 비이성적이고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비핵화를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연기 논란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게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란 공동 목적이 있다며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의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두 장관이 북한 문제와 과거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도 통화 후 기자들에게 강 장관과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양자, 미한일 3국 동맹을 강화해 압박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기본적 가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두 이웃나라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와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강 장관은 특히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재작년 두 나라 간의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벨기에 당국이 어제 브뤼셀 중앙역에서 폭탄 공격을 시도한 테러범의 신원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오늘 범인이 모로코 출신의 36살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오지라고 짤막하게 밝히면서 과거 테러 가담 경력이나 위험인물 목록에 없던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브뤼셀 중앙역 내 승객들에게 접근해 작은 폭발물을 터뜨린 뒤 추가로 더 큰 폭발을 시도하다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오늘 친아들 모하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국방장관을 제1왕위 계승자로 임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송환돼 최근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를 좀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다며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a total disgrace what happened to Otto. That should never ever be allowed to happen.
미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북한의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씨의 죽음과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최근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를 좀 더 일찍 데려왔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더 적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토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 total disgrace what happened to Otto. That should never ever be allowed to happen.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뒤 원비어 씨 사망과 관련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원비어 씨를 더 일찍 집으로 데려왔더라면 결과는 크게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frankly, if he were brought home sooner, I think the result would have been a lot different.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원비어 씨를 바로 그날 데려왔어야 했다고 말했지만 그날이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He should have been brought home that same day. The result would have been a lot different. But what happened to Otto is a disgrace.
트럼프 대통령은 30초가량 발언하면서 원비어 씨를 더 빨리 데려왔어야 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 일부에선 그를 석방시키는 데 실패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간접 비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비어 씨 가족과 대화를 나눴고 그들이 겪은 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거듭 원비어 씨를 오래전에 집에 데려왔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충분히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번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Question is, do I think the past administration could have done more? I think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이와 관련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네드 프라이스 씨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국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을 이뤄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은 없었다며 재임 시 송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쇼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매우 괴로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건 적절한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고 현재 그런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거기서 멀어지고 있다며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에 전혀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moving further away, not closer to those conditions being intact. So I would not suggest that we're moving any closer.
스파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에 계속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과 정권을 바꾸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적절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비어 씨의 죽음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물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 is under we're contemplating that right now. We've not come to any kind of decision on that matter just yet, but we're continuing to look at it.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어떤 결정에도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를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지만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고 국무부는 그 가능성을 계속 고려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많은 미국인들의 억류로 이어진 북한 여행을 여태껏 금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무부가 매우 강력한 북한 여행 경보를 이미 오랫동안 발령해왔다며 누구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think that our travel warning that we have had in place for quite some time has been very strong. Not blaming anyone for this, but of course we want to encourage Americans.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에 가지 말라는 권고를 브리핑 때마다 강력히 강조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그곳에 갈 수 없고 스웨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원벼시 사망 책임을 물리고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미국인 3명을 귀환시키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great deal of resolve to try to handle this situation and try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Mr. Warmbier and bring back those three Americans who do remain there.
하지만 대북 제재나 국제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원벼 씨가 사망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할 수 없다며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북해 그들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 행정부 내 모든 이들이 원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비통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미 의회 의원들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고 여전히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석방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원비어 씨가 19일 사망한 뒤 미 의회 의원들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20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 갔다 억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현재 3명의 미국인이 날조된 유죄 판결을 받고 북한에 억류 중이라며 북한에 여행 간 미국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동원해 빼오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문제에 대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협의를 했고 현재 국무부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여행 광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북한으로 유인한다며 북한 정권은 정기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12만 명의 북한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애덤 시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북한 여행 통제법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외 방문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물리는 한편 북한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을 조속히 석방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 당국이 미국 시민들을 야만적으로 학대하고도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면 실수한 것이라며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북한 정권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 계속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잔인한 북한 독재 정권이 원비어를 살인한 책임이 있고 미국과 동맹들은 이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김 씨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미국과 국제사회는 원비어의 죽음에 연루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정은을 지원하는 기업과 나라들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아직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3명의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 베이컨 의원은 북한은 원비어의 부상 원인이 무엇인지, 원비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원비어의 가족과 전 세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당국에 원비어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가 제재를 신속히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원비어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며 미국은 적대 정권에 의한 자국 시민 살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는 생애 마지막 날들을 강제 노역과 대량 기근, 조직적인 학대, 고문, 살인 등 북한 주민들을 70년 동안 옥죄한 악몽 속에서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로포트먼 상원 의원은 빼어난 젊은 오하이오 청년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북한의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도 원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의 잔혹한 행위를 규탄하며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비어 씨를 사망케 한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It really reveals the evil nature of this regime because of the tragic
미래가 유망하던 청년이 북한에서 잔혹한 대우를 받은 뒤 사망한 비극적 사건은 북한 정권의 사악한 속성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정권은 말할 수 없는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이라며 원비어 씨 사망은 이런 정권을 종식시켜야 할 필요를 다시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들 역시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원비어 씨 사망은 북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가혹행위와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이 원비어 씨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원비어 씨 사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국제형사재판소 해부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스칼라 튜 사무총장은 다른 납북자들의 경우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어려웠지만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미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유럽 북한인권협회 박지현 간사는 북한이 정치적 목적으로 원비어 씨를 억류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간사는 어처구니 없는 원비어 씨 사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이 학생이지만은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만해경을 김정은인데도 지금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만해경 어딘 다른 나라를 여행했다가 납치되어가서 죽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묻고 싶어요.
박 간사는 원비어 씨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구출과 재정착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재미 탈북민연대 조진혜 대표는 북한이 미국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 가족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외국인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김정은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릴 거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못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대표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 방문을 자제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원비어 씨의 죽음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중국 정부에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원비어 씨의 죽음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분노가 지배적인 정서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 원비어 씨의 죽음이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미국이 보였던 분노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북한 기준으로 볼 때도 잔인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의견란에 북한이 원비어를 왜 그렇게 잔인하게 다뤘는지를 묻고 싶다는 독자의 편지를 실었습니다. 이 독자는 원비어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폭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전체주의 사회라고 비판했습니다. CNN 방송은 원비어 씨가 그저 며칠간 북한을 방문하러 갔을 뿐인데 장기간 잡혀 있었을 뿐더러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며 원비어 씨의 부모는 아들이 고문당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정부와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원비어 씨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미북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은 군사 개입이나 제재 강화 같은 공세적인 대북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임스지는 미국 시민이 외교 관계가 없는 북한을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중국에 대한 압력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북한을 더 밀어붙이라는 주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NN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전문가들이 인용해 이번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나라를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 씨의 죽음이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들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공식 대화가 진행되는 등 미북 간 대화 시도가 있었다며 원비어 씨 사건이 끔찍하기는 하지만 이런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직도 미국인 3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인 미북 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이 있어 대화 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은 가혹한 조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은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권을 아직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와 관련해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면 그 즉시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할 책임이 북한에 있었지만 북한은 석방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점도 인권에 반하는 아주 가혹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북 정책에 대해 자신이 이야기하는 북한에 대한 관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압박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관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여와 매우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한 그 도발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북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갖춰진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때 남북관계도 훨씬 평화로웠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긴장이 적었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시급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결해 더 이상의 추가 도발과 기술적 진전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1단계 동결, 2단계 완전한 핵폐기라는 접근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리적이지 않은 지도자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와 압박과 함께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나선다면 오히려 북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고 북한의 발전을 도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비록 앞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환경 영향 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후에나 가능한 문제라며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여나가는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9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면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지난 9일 발견된 무인기는 지난달 초 북한 강원도 금강군 지역에서 이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1일 발표 내용입니다.
비행 경로 분석 결과 발진 지점과 계획된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입니다. 비행 일자와 경로는 5월 2일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발진하여 군사분계선 상공을 통과하였고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서 회항한 후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추락 지점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무인기가 발견된 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밀조사를 해왔습니다. 합동조사팀이 무인기 비행조종 컴퓨터에 입력된 비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발진 지점과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로 확인됐습니다. 금강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7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무인기는 지난달 2일 군사분계선 상공을 지나 경상북도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의 상공에서 선회한 뒤 북상하다가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인기의 전체 비행시간은 5시간 30여 분이고 비행거리는 약 49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비행속도는 시속 90km, 고도는 2.4km였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이륙한 시점은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에 사격 통제용 레이더와 발사기 2기, 교전 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반입한 지 불과 6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한편 한국군은 북한이 또다시 남쪽으로 무인기를 날려보내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정찰한 것을 군사 도발로 간주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성토 내용입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고 군사기지를 촬영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무인기 침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상대방의 군사통제 아래에 있는 지역과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이 지난 1992년 맺은 남북불가침협정 부속합의서는 상대방 관할구역에 대해 정규 무력이나 비정규 무력의 침입을 금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유엔 사령부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 위협으로 간주해 방공작전 태세를 보완하고 대응 전력을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무기 체계를 개발해 전력화 중이며 전방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 추적 격추할 신형 국지 방공 레이더와 신형 대공포, 레이저 대공 무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의 소형으로 드러난 이번 소형 무인기는 지난 2014년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보다 항속 거리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돼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어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군당국은 21일 무인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백령도 무인기와 외형은 비슷하지만 항속거리는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속거리는 항공기가 연료를 최대한 채우고 이륙해 연료를 다 쓸 때까지 비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인제에 추락한 무인기는 전체 비행거리만 약 490km에 달하며 백령도 무인기의 항속거리는 180에서 300km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김종성 본부장의 설명입니다.
인제 무인기는 백령도 무인기에 비해 연료 탱크 용량이 2배 이상으로 커지고 배터리 용량도 2배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량 증가로 날개 폭을 약간 키우고 엔진 출력을 높여 외형은 유사하나 항속 거리는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무인기의 경우 엔진 출력이 35cc였지만 인제 무인기는 50cc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연료를 담는 엔진 탱크 용량도 7.47리터로 백령도 무인기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북측 강원도 금강군에서 출발한 이 무인기가 한국 측 후방 지역인 경북 성주까지 내려와 사드 기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도 엔진 성능 향상으로 비행 거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무인기에 장착된 두 개의 배터리 용량도 5,300mAh로 백령도 무인기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엔진 연료는 혼합 휘발유로 백령도 무인기와 같았습니다. 인제 무인기의 엔진 성능은 크게 향상됐지만 추락 원인은 엔진 성능 결함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엔진 비정상으로 비행속도 저하와 연료 과다 소모가 발생했다며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본부장의 설명입니다.
이는 엔진 비정상으로 공급한 연료만큼의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음을 뜻하며 연료 소모량이 늘어나고 비행 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회수한 엔진을 저희가 지상에서 시험해본 결과로 엔진이 비정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조종 컴퓨터엔 위치와 속도, 고도 등 52개 항목이 0.2초 간격으로 기록돼 있었으며 저장된 비행 자료는 1시간 42분 분량입니다. 인제 무인기는 다섯 지점에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 고도가 갑자기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행 경로는 금강군에서 경북 성주군 방향으로 직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이 보여주는 경로와도 정확하게 같아 무인기의 주 임무가 사드 기지 정찰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의 설명입니다.
이제 궁금했던 거는 사드가 얼마나 전면적으로 배치가 됐는지 궁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자체 인공위성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기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비행 중 촬영된 사진 551장 가운데 사드 기지를 찍은 사진은 10여 장입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사드 발사대 등 핵심 장비는 흐릿하게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명현 박사는 무인기에 사진을 전송하는 기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는 일본산으로, 날개 조종면을 움직이는 서보 구동기는 한국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기 무게는 남은 연료 1.3리터를 포함해 13kg이었습니다. 전체 길이는 1.85m, 날개폭은 2.86m로 백령도 무인기보다 조금 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 상반기 공개 활동 횟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현장이었습니다.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가 모두 51회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회보다 22%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국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2012년 151회, 2013년 212회, 2014년 172회, 2015년 153회, 2016년 133회로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간담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감소 추세에 있다며 이미 권력 장악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의 올 상반기 공개 활동 횟수가 줄어든 또 다른 이유로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점을 꼽았습니다.
올해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 준비가 돼 있다고 공언한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에서 높아지고 그 결과 김정은의 공개활동 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박사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자 김 위원장이 한편으론 도발을 감행하고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신변 노출을 최소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효과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북한에 대한 그 스탠스가 굉장히 좀 강한 쪽으로 가기 있었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한 위협을 좀 느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분야별로 보면 각종 군사훈련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롯한 군사 관련 분야의 공개 활동이 21회로 가장 많았고 경제와 민생 분야 시찰이 15회, 정치 행사 참석이 11회, 공연 관람 등 기타 활동 4회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공개 활동 중에선 군사 분야의 활동 횟수가 경제와 민생 분야 시찰 횟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김 위원장이 올해 상반기에는 군사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치중했다는 분석입니다. 군사 분야 공개 활동 가운데 특히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활동만 10차례로 전체 공개 활동의 20%나 차지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김정은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자면 그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격려를 해주면서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당과 정, 군 간부가 모두 동원되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나 열병식 등의 정치행사 참석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은 21번을 기록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16번을 기록한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3위는 10번을 수행한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용원 부부장이 1위를,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김정은이 올해 1월부터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군 관련 공개 활동을 상대적으로 뭐 다른 분야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황병서의 수행 횟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룡의 노동당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7차례 수행해 7위에 그쳤고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두 차례만 남편과 함께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는 24일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막하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남북한 위원들의 공식, 비공식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대회 기간 남북 IOC 위원 간 면담 일정이 당연히 있다며 행사 기간에 총회 같은 행사도 있고 환영 만찬이나 오찬 등의 행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남북 IOC 위원 간 만남이 이루어지면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등 남북 간 체육 교류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는 북한에서 장웅 IOC 위원과 태권도 시범단 등 32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남한과 북한 작가의 그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시회에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시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식이 진행됐습니다.
평화통일!
평화통일!
하나, 둘, 셋!
남북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북한 측 작가인 만수대 창작사 조선아 창작단장을 비롯해서 최창호, 이퀘대, 정운여, 문학수 등 북한 작가들의 작품 약 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측에서는 김일애, 차홍규, 김명식, 이춘환, 이경모 등 약 30여 명의 작가들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를 주최한 국회의원이자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류가 거의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 남한과 북한의 화가 대가들이 각자 소장한 좋은 그림들을 그려서 우리 남북관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입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우리 남한의 미술가들이 백두산 그림을 그리고 직접 가서 또 북한의 각가들이 우리 한라산의 그림을 그리는 그날까지 우리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측의 작품들을 보면 특히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으로 유명한 이퀘대 작가가 1962년에 그린 어머니와 강치라는 작품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은 예술가인 최창호 작가의 5월의 백두산과 남한의 서양 화가인 조강기 작가의 천지가 나란히 전시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에 출품된 북한 작품 가운데 절반가량은 최상균 아트프롬아시아 대표가 27년 동안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작품들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장가에게 대여를 받았습니다. 북한 측 작품을 수집하고 있는 류성백 씨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수집한 그로 봐서는 참 오랜 세월을 수술했고요. 예,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그 남한 동포들도 같이 좀 봐주시고 또 같은 동포들끼리 좀 화합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신 바람을 해서 된 거예요. 조선의 미술법은 국사실주의적인 그런 면이 많습니다. 또 북조선만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거는.
남한의 작가들은 이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분단 이후 단절된 현대 미술사를 복원하고 남북한의 예술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측의 작가로 참여한 차홍규 작가입니다.
남북 작가 교류전이라는 게 의미가 급해서 앞에 보이는 게 제 작품인데 우리 남북이 이렇게 흑백처럼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색이라는 게 흑과 백도 있지만은 회색도 있고 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유치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 절단된 우리 사회가 합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목이 절합, 절단된 사회를 다시 결합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뜻깊은 전시회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이번 전시를 기회로 평양에서도 남북한 작가의 그림을 함께 선보이는 전시를 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은 우리는 둘이 아니죠. 하나죠. 그러니까 남도 북을 이해하고 또 북도 남을 이해하는 상호 배려와 존중 속에서 남북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의 이제 이데올로기가 좀 해소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도 북조선도 같은 민족이고 예, 다 서로 다 화합해서 좋은 그 열매가 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전시를 둘러보는 관람객들, 북한 그림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날 수 없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작품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어떤 인물화를 보면 굉장히 더 사실적이다. 그리고 톤이 우리 일반적인 한국에서 그려온 보다는 아주 강렬한 그런 톤과 그 어떤 사실적으로 그린 바가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런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걸 지금 눈에 띄게 보고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쪽밖에 볼 수 없었던 남북의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미술을 통해서 평화통일의 바람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의 어떤 도화점? 뭐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전에도 이거와 유사한 그 전시나 뭐 페스티벌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 교류의 어떤 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문화를 통해서 문화가 초석이 돼가지고 더 넓은 남북 간의 확장, 통일의 확장이 되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이번 전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6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전시를 주최한 이춘석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미술가들은 한라산에서 그리고 남한의 미술가들은 백두산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자, 어제 일본 정부가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태국산 계란이 수입됐습니다. 조류독감 사태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네요. 10년 전에 비해서 두 배 넘게 늘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군요.
네. 그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어제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공표함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응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을 도발로 비유했고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외교부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일본의 교과서 제작업체가 편집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예.
교사들이 수업을 지도할 때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오는 2020년부터 일본의 초중학교 교육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군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외교부가 단호하게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한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외교부 성명에서도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개정은 일본의 미래 세대의 잘못된 영토 관련을 관련 사항을 주입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 간의 미래 지역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외교부가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 전에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엄중하게 항의를 했고요.
예.
이 취임 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첫 통화 대담을 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관련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본의 역사 또는 독도 관련 조치에 대해서 항의 성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곧 태국산 계란이 팔리는군요.
네. 조류 독감 사태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된 겁니다. 외국산 계란 수입. 오늘은 한 민간 기업이 태국산 계란 200여 개를 인천 공항으로 들여갔습니다. 또 내일은 부산항으로 200만 개의 태국산 계란이 도착합니다.
네.
오늘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것은 샘플 계란인데요. 이 검역이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들어오는 계란들은 식당이라든지 제과업체 등 계란 소비가 많은 곳으로 우선 공급이 됩니다.
예.
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계란을 수입해야 할 만큼 지금 한국 시중에 계란이 좀 모자랍니까?
그렇습니다. 7개월째 넘어선 조류 독감 사태로 3,800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알 낳는 산란계 농장이 피해가 큰 거 뭐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닭이 없으니까요. 계란 공급도 달립니다. 가격이 치솟아서 미국과 호주 등에서 비행기 또 배로 계란을 들여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미국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지금 미국산 계란을 대체할 곳으로 태국을 주목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계란 30개들이 한 판이 8,000원 정도입니다. 뭐 최고가일 때보다는 조금 내린 상태지만 하루 사이에도 올랐다 내렸다 이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계란 한 개에 한 $0.23 정도인데요.
네.
태국산 계란이 $0.09 정도가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은 그 계란이 들어온다면 좀 계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주에 200만 개에서 230만 개의 태국산 계란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태국산 외에도 덴마크, 네덜란드와도 이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외국에서까지 계란을 들여와야 하는 이유가 이제 조류 독감 확산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피해 소식이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주춤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한 번도 조류 독감에 노출되지 않았던 제주도가 뚫렸고요. 전라북도의 한 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거래 상인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추가 의심 사례가 딱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6월 초에 처음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제주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 최대 잠복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조류독감 추가 발생 가능성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한국 정부에서는 6월 초에 조류독감이 재발하고 또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됨에 따라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조정을 했고요. 살아있는 가구류의 유통 금지, 또 일제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고 19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예방적 차원으로 또 살처분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200만 명을 넘어섰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25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가 5,170만 명 정도인데요. 인구의 4%가 외국 국적의 사람이라고 한국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외국인과 마주치는 게 좀 낯설고 신기한 그런 일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서울에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계에서도 나타난 거군요.
그렇죠.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외국인 인구수가 2배 이상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통계를 만든 것이 1960년부터라고 하는데요. 10년 전인 2006년에 91만 명 정도로 인구의 1.9%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4%, 204만 9,400만 명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국적별로도 구분을 해봤는데요. 중국인이 101만 명이 넘습니다.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이 베트남계네요.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 결혼 등으로 베트남 국적자가 전체 한 7.3%고요. 다음이 미국 국적 한 14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드나드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에 외국 나가는 이 한국 사람들의 행렬이 종종 뉴스가 되기도 하는데 이 통계에도 잡혔군요.
네네. 그 지난해 기준으로 살펴본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오고 외국으로 다녀오는 인구 지난 한 해만 7,999만 명, 뭐 8천 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네.
역시 10년 전과 비교됐는데요. 10년 전에는 3,585만 명이었는데 두 배 이상 많아진 겁니다. 외국으로 나간 한국민 수도 10년 전에 비해서 뭐 1.9배, 2배 정도 커졌고요.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수 1,741만 명, 10년 전에 비해서 2.8배가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늘 따박따박 미국 여행 준비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조지아주입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민권운동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운동의 중심에 섰던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조지아주라고 하죠. 조지아주에는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숨겨 있는지 타박타박 미국 여행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의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